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가 7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중한 것들이 다 저들에게 용납이 되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걱정을 하고 열심을 내서 그 꾸중한 것들에 대하여 회복하고 고치고 사도 바울 앞에 그 신앙의 정당한 자리에 돌아온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들의 회심과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으로 돌아오는 그 정당한 깨우침,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비로소 무슨 요구를 하느냐면 헌금을 하라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나옵니다. 이 헌금을 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의 소원을 이루는 어떤 수단이거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사는 신앙의 자세가 준비된 자들이라야만 할 수 있는 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을 그 저변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 헌금을 세상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근거로 이렇게 서로 이상하게 타협을 한 모양들을 보게 되는데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어떤 그 마음의 안심이 되거나 하나님이 그를 더 남보다 쳐주는 어떤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 헌금을 어떤 자세에서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그것은 신앙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을 마음으로 분명히 인정하는 자세에서만 헌금이라는 것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헌금에 관한 얘기가 오늘 8장의 내용에서 보면 좀 더 그 헌금이 요구되고 있는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조건인 것을 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을 소개하고 있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래요. 2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환난과 시련 속에 환난과 시련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이 둘을 잘 연결해야 가난함 속에서 내는 헌금, 아니 헌금이라는 것이 갖는 가치가 제대로 우리에게 이해될 것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저희가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 사실을 로마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5장 3절 보시면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허락된 시련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참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을 무엇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거룩해지고 더 주를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게 하며 훈련하게 하며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게 해주기를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한 것,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해서 하나님 찾을 일이 없게 해달라는 이런 못난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극도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운동을 해보면 말이죠. 저희 그 가까운 친구는 수영을 아주 잘해요. 수영을 잘하는 매일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수영장에 가서 하루에 4km를 해요. 4km면 그 50m 풀을 실내에 50m 풀도 없죠. 25m 풀을 몇 번 해야 돼요. 집에 가서 나중에 그건 계산하기로 하시고. 하여튼 그걸 4km를 하는데 그건 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양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대요. 잘하는 사람일수록 와서 자신의 잘못을 가르쳐달라 그런대요. 아유 참 선생님은 수영을 잘하시는군요. 제가 할 테니까 보고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일수록 잘하는 사람을 쫓아오면서 뭐가 틀렸다, 뭐가 틀렸다, 뭐가 틀렸다. 왜 숨을 쉬려고 고개를 들 때 눈가는 희번덕거리느냐. 무슨 새끼손가락과 그 다음 손가락의 사이하고 네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가 틀린다. 무슨 이런 못하는 사람일수록 와서 뭐라고 가르치려고 들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뭐가 틀렸습니까? 뭘 고쳐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척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을 뽑아내며 세상을 향하여 갖고 있는 어떤 남아있는 뿌리들을 뽑아주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정금같이 나오도록 불 속에 넣고 또 망치로 두들기고 이걸 기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정당한 자세입니다. 물론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에게 비극이 아니요, 처절한 것이 아니요, 그것은 더 큰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최후의 관문을 뚫는 어떤 어려움일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가지는 그 정당한 신앙의 원리와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정당한 헌금이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한 것이 복이요, 힘든 것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라거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자라면 헌금도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조금 내면 싫어하시고 많이 내면 그만큼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안 내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의 헌금은 하나님에겐 전혀 의미가 없는 헌금입니다. 혼자만 갖고 있는 자기 기만이죠. 내가 오늘은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서 가난한 자가 기쁨으로 내는 헌금이 갖는 그 정당한 신앙의 내용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완성, 흠없고 점없는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를 시련과 환난 속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극한 가난 속에서 헌금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그거는 척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서 같은 식의 그 신앙적인 논리성, 우리가 늘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이 신앙적인 이 논리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오해를 하고 있는가를 다시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무엇이었죠? 즉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것이 그 내용이 되거나 근거가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똑똑한 사람이 되거나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교회 안에는 누가 목사가 됩니까? 1차 대학 못 간 사람이 목사가 되죠. 누가 장로가 됩니까? 세상에서 별로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맡은 이 일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만이 갖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똑똑한 자, 문벌 좋은 자, 재능 있는 자가 그 일을 행하면 그가 만든 것으로 오해할까 봐 천한 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이것은 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아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미 확인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을 왜 극한 가난 속에 있는 자에게 했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돈이라면 극한 가난 속에 있는 사람이 그의 전 재산을 내놔봤자 우리 성경의 과부가 낸 돈으로 하면 두랩돈입니다. 극한 가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있는 거 다 털어내봤자 2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부자가 주머니 뒤져서 코가 나오는데 뭐 풀 게 없어 뒤지다가 없어서 푸는 게 100만 원짜리 수표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100만 원이냐 2만 원이냐가 아니라 많이 가진 것, 즉 돈의 위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자로 된다는 것이죠. 극한 가난 속에 있는 자의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낸 돈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자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일이 시행된다는 뜻이죠. 하나님 손에 있지 않은 자가 억만금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자가 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보다 못한 정도가 아니라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극한 가난함에 속한 자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으로 되는 일, 즉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긴 자를 통해서만 갈 것입니다. 누가 돈 많이 갖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그 일을 보내시지 않을 것이며 누가 많은 공부를 해왔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과 진리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여기서 지금 극한 가난 속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이 요구되고 있고 저들이 기꺼이 헌금을 내는 것은 헌금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쓰는 자만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일이 통과돼서 나오는 것이지 많으냐 똑똑하냐 재능이 있느냐는 생명과 진리와 영생의 문제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보다는 그래도 다소 추억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교회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교회가 장로를 뽑을 때 무엇부터 봅니까? 사회적 지위와 이 사람을 장로로 뽑았을 때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만큼 헌금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저절로 보는 것이 한국교회 좋지 않은 한 선입견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많은 봉사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장로님들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부서마다 부장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보통 부장을 맡으시는데 부장이 되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보통 돈 내는 일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부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낸 헌금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것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 즉 세상의 것을 소유하거나 세상에서의 자기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변화되어가고 새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시련의 과정을 기쁨으로 달려가 주를 닮아감을 기뻐하는 자들로만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들이 내놓는 돈은 액수가 극한 가난 속에 내놓은 액수라고 표현된 것 같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산을 옮기는 것이요 한 알에 썩는 밀알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것일지언정 세상이 꺼내놓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쓰지 않는 것은 액수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대접할지 몰라도 거기에는 생명도 은혜도 진리도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사사기 14장에 가보십시오. 이 문제에 관한은 구약이 아주 좀 묘한 그 어떤 예화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 구약성경 386페이지 사사기 14장 5절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 속에 오늘 이 가난한 자를 통한 헌금이 갖는 아주 큰 의미가 거기 이해하기 좋게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5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말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자가 죽었는데 거기에 벌들이 꿀을 쳐서 꿀이 나온 얘기를 이제 수수께끼화한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사자는 다른 생명을 죽여서 먹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남의 생명을 탈취해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 자인데 그 사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어요. 사자가 먹히는 것이 음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한 자, 심판자예요. 사자가 나오면 그 앞에 모든 산천초목이 떠는 거 아닙니까? 그 심판자요, 그 흉포한 그 공포의 대상이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고요. 달콤한 것이. 그 포효가 아니라 공포의 울부짖음, 너를 잡아먹겠다는 그런 사형 선고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로하고 정다히 말하는 단 것이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 그것을 삼손이 계획했거나 의도하고 있지 않았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사건은 묘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내용상에서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를 심판하셔야 옳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그 권세와 지위와 그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앞에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사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읽는 바와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한 영적 양식이 되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하리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뭐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얘기에 대해서 혹시 너무 견강부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 견강부회가 뭐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아주 견강부회다 이렇게 하는 분을 위해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9절 바로 지금 인용한 사사기 14장 얘기를 신약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정확히 그 내용을 설파한 게 있습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난하게 되시고 부요하시고 이렇게만 표현이 되니까 언뜻 그 그림이 안 그려지시겠습니다만 아까 삼손이 수수께끼로 그 내용을 삼은 사자의 죽음과 거기서 얻은 꿀을 대입해 보시면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심판하셔야 할 사실상 심판주이신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삼손이 행한 일에서는 사자가 일부러 죽은 것이 아니라 삼손이 사자를 죽인 것이지만 그런 문제까지 결부시키지 마시고 내용에 있어서 삼키는 자가 음식이 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야 오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영의 양식이 된 이 사건으로 여기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하면 헌금 얘기가 뭐 이렇게 복잡할 수가 없죠. 그냥 많이 내세요. 많이 내면 복 받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따지느냐. 더 보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설교 듣고 안 내면 그 다음엔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잘 보세요. 그건 농담이에요. 더 내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더 내게 하려는 게 아니고 더 신자답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지만, 그치만 다르잖아요. 그거는 헌금을 더 내게 하려고 그러는 건 도둑놈이지만 신앙인이 되게 하려는 거는 그건 훌륭한 거라고요. 결과는 같지만, 그치만 의미와 그 헌금을 내는 자의 신앙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이 극한 가난함 속에 있는 자가 헌금을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삼켜야 되는 사자가 꿀을 내놓은 셈이죠. 그렇죠? 삼손의 수수께끼에 의하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와서 보면 마땅히 심판하셔야 할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기 위하여 일부러 가난해지신 것이죠. 심판을 유보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그가 우리의 양식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예요. 성경이 하는 건 극한 가난함 속에서 낸 헌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시려고 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면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려고 가난함 속에서 헌금을 내놓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는 것은 세상이 가진 부와 세상의 돈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 극한 가난함 속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에서는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낸 것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생명을 내놓고 있는 것이요. 저들은 주 앞에 받은 은혜를 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헌금을 받는 자나 그 헌금을 요구하는 하나님 쪽에서 초점을 어디로 몰고 있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가치가 아니요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것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이니라를 보이기 위하여 극한 가난 속에서의 헌금을 마게도니아 교회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헌금을 이런 자세에서 합니다. 헌금은 이 십일조를 내므로써 내가 십일조를 내면 하나님이 절대 내가 낸 것만큼 더 그 10배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내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공포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볼 때의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해야만 세상은 알아먹느냐면 돈으로 표현해야만 알아먹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돈인 것입니다. 그가 나를 향하여 얼마나 정성과 진심을 갖고 있느냐는 돈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놓는 돈은 우리는 돈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열심이요 내 목숨이요 내 성품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신앙의 지금 세상을 살면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 헌금인 것이요. 세상 사람들 쪽에서 보자면 우리가 내놓는 헌금은 그가 가진 부요함에서 떼어놓은 어떤 짜투리가 아니라 저들이 꺼내놓은 전체라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으로 살며 왜 살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를 이 헌금을 통하여 그토록 크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은 돈이 아니요 주를 사랑하는 것이요 주 앞에 내어놓는 내 모든 것입니다. 액수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힘에 지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하셨는가? 그 연애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돈을 쓰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죠. 그리고도 늘 부족해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내놓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이, 주를 향한 내 열심이 사실 어느 만큼인가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한 놓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돈으로 볼 때 얼마나 헌금하는가를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어려워지면 맨 처음 무엇부터 줄이는가? 헌금부터 줄이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모든 성도가 그래요. 생활이 쫄아들면 헌금부터 줄이죠. 그럼 생활이 나아지면 헌금이 많아지든가요? 아니죠. 노는 것부터 느리죠. 희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것 때문에 밉게 보시거나 너 요거밖에 안 해서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살고 여러분을 위하여 돈 다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가다가 홀가닥 넘어져라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 놀다 와라. 잘 놀다 와라. 재미있게 놀아라. 재미있게 놀고. 너는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너 가서 참 즐겁게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0만 원 갖고 논 거 너는 10만 원 갖고 200만 원어치 즐기고 와라. 그런 하나님입니다. 헌금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거나 헌금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사랑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소치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기도 했다가 하나님과 흥정을 했다가 하기도 했다가 한 후유증으로 생겨난 나쁜 편견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이요 힘써 주를 사랑하는 하나의 모습이며 혹 여러분이 인색했거나 혹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해야 할 헌금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웃습니다. 왜요?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갑을 꺼내서 저는 그 어떤 면에서는 그 고집스러운 좀 무슨 결벽증이 있어서 책을 무슨 똑바로 꽂아야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지갑이 늘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제 지갑. 이게 어느 날 이렇게 꽂혀 있죠. 그럼 누가 꺼낸 거죠? 제가 그러죠. 야, 누가 돈을 꺼내 갔으면 지갑이나 똑바로 꽂아놓지. 그러면 아들놈이 저기서 키키키키 웃어요. 지가 갖고 간 거죠. 어느 날 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지갑을 그렇게 똑바로 꽂으려도 또 거꾸로 꽂았냐 그러면 안 갖고 갔을 땐 이게 아버지 난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럼 마누라죠 이번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놈의 새끼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꺼내고 안 그래요. 야 그래 너 꺼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 나이에 꺼내가요. 제가 그랬는데 내 아들이 왜 안 그러겠어요. 그거 갖고 저거 내가 언젠간 자를 거야. 저거 내가 언젠가 그래서 여기다가 덫을 준비해. 그래서 그 암호를 모르고 그 단추를 누르지 않고 손을 넣으면 손가락이 잘려. 이러는 아버지 보셨어요? 헌금 이런 거 갖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런 정도를 갖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본 바와 같이 헌금이란 건 귀한 우리에게는 큰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를 보이는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권을 유보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것이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헌금이란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헌금은 그래서 돈이 모여서 사용되는 일반 자선단체에서 돈이 쓰이는 것과는 다르게 쓰입니다. 희한하게도 헌금이 쓰이는 곳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부탁인데 헌금을 열심히 그리고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맡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도 많은 도움의 요청이 있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고 추수할 어떤 때는 손길이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헌금, 여러분이 할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자기의 책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리까지 갔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들듯, 내 부모를 위하여 강물에 뛰어들듯,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심정으로 헌금에 참여해야 됩니다. 헌금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주를 사랑하는 열심과 신자로서의 삶의 자세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에서 보았고, 그래서 진심으로 사도 바울의 꾸중에 회심하여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제야 너희도 그러니까 헌금을 해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헌금을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치 복을 주고 사는 꼴이 되니까 아무에게나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일 저녁 정도는 나오니까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주께서 가신 길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니 우리는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어놓은 조그만 것을 통하여 주께서는 기적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으로 영광으로 알고 주의 부르심과 주의 명령 앞에 아멘할 것이요, 외면하지 말 것이요,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치는 헌신이 있게 하사 주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시는 기적을 보며 주께서 세운 교회의 영광을 보는 복된 인생, 복된 신자의 길을 다 걷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잊지 말고 우리의 책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